12장 16절 17절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은 창세기입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 함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믿는 기독교 성도들이나 또는 안 믿는 분들이나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들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느냐, 또는 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부활이 웬 말이냐, 또 하나님은 정말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6일 만에 다 지으셨느냐. 그러니까 24시간 곱하기 6일 이렇게 해서 하루마다 24시간으로 잡아서 다 하셨느냐. 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질문들과 더불어서 오늘 설교 본문에도 나타났듯이 선악과는 왜 만드셔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유혹받게 하고 죄짓게 하고 그럼으로써 죽음과 이 질병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게 하고 또 남자가 하는 일이나 여자가 하는 일이나 굉장히 고생스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선악과 괴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해서 또 구원하신다고 또 하시면서 또 힘겹게 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또 이렇게 죽으시고 하셔야 되느냐. 왜 피차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 뭐 이런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만약에 선악과를 안 맞으셨다면 그런 논조에 의하면 기독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죄짓지도 않고 구원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 있지 않겠죠? 그런데 이 선악의 열매에 관한 주제는 굉장히 그 하나님과 인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이 기독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같이 이렇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먼저 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또는 그런 어떤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열매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과 의도를 알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애쓰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선하게 그 열매만을 우리가 대하고 그것을 그 상태에서 이해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그 유혹의 열매를 만드신 것이 그 자체가 잘못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사실 논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러나 그 나무를 인간에 가까이 두신 그 의도, 그것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먼저 인간과 피조물의 관계를 좀 본질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피조물들 중에 가장 숭고하고 또 가장 고귀하지만 가장 늦게 창조한 피조물이 바로 인간이죠.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군림하라라는 뜻이 아니고 그 각각의 대상들을 잘 섬겨서 그 대상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하는데 그 일을 하라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것을 권세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권세를 받고 사람이 만물을 향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 중에 구체적으로 또 명하신 일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죠. 그렇죠? 장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름을 짓는 일은 그냥 이름만 지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이름을 지어주는 대상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친밀한 관계, 그리고 정말 인격적인 관계, 그 관계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방문 교수님들 중에 이제 식물 분류하시는 교수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유기혁 교수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분들은 새롭게 발견하는 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을 하시는 그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앉아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분들이 아, 이름만 짓는데 선수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자신이 이름 지어주는 그 식물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깊은 이해가 있는가 통찰이 있는가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지어준다. 우리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그냥 이름만 지어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이름 속에 참 많은 애정과 그리고 사랑을 담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장명하는 일을 맡았다는 것은 그 피조물들과 어떤 기계적이고 그리고 비인격적인 그러한 관계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농사를 지어오신 어른들이 자기가 갖고 온 논과 밭을 보면서 아유 저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땅덩어리야 이렇게 여기는 법이 없죠. 그분들은 다 뭐라 그럽니까? 저것들이 다 내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는 고귀한 인간의 그 고유한 소명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인격적인 관계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인격적인 그런 개념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더라도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돼야 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잘 개발되어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에덴에서 하나님도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친밀한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 애정의 관계, 그리고 대화하는 관계,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 이런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두 개의 어떤 헌법을, 에덴 헌법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먹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You are free to eat. 그렇죠? 뭐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백 가지가 있든지 수천 가지가 있든지 먹든지 말든지 자신의 자유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행동을 취하고 그래서 먹을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런 광범위한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 자유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가 싹트고 자라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과 함께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미 이전에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복을 주신 시점을 생각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을 이루고 뭐 성취하고 업적을 내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말하자면 아무런 조건 없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찬양을 정말 감동 깊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게 허용하신다. 이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깊은 본질의 한 부분이고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주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은 인간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또 기뻐하십니다. 이 자율성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훈련해 나가는 것이에요. 4살, 5살, 요 유치원 들어가기 전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자율성의 시기라고 말하는데 이 자율성의 시기는 거기서부터 잘 길러져야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자율성이 길러지지 않아서 어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뭐 똑똑하고 그리고 또 은사도 있고 해서 제법 성공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도 받고 존경도 받는데 그 자존감의 훼손이 큰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공했어도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걸핏하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걸핏하면 나는 열등한 존재 같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느낌 자꾸 들고 자존감이 결핍이 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누리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길러지냐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꾸 자기가 책임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훈련될 때 자존감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자기 스스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행동하시고 반드시 책임을 본인이 지세요. 남의 탓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자존감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이제 첫 번째 헌법에서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자율성 가운데 이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헌법을 보게 되면 딱 한 가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 맛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옹졸하시냐. 뭐 다른 거 다 먹게 하셨으면 그것도 먹게 하지. 그 한 그루 해가지고 그리고 먹나 안 먹나 주시하시다가 딱 먹으면 그냥 응징하시기를 막 그냥 불타게 기다리시는 것 같은 그런 그 느낌을 갖고 하나님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거는 정말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응징이 있으시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부터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자유를 주신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을 때는 뭔가 깊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겠지. 그리고 이걸 알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두에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을 알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게 하고 인간은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도록 이 두 자리를 구분하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최고의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 이것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먹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굉장히 쉬운 순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렇게 쉬운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먹지만 않으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종의 자리, 그 순종을 드러내면서, 먹지 않는 것으로 드러내면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 영광과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존귀와 영광을 지켜주시기 위한 보호장치로서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인정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면 분명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자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뺏기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굉장히 사랑받기 원하시고 존중받기 원하시고 그리고 영광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인간들의 하나님께로 향한 자원하는 태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죠. 왜? 왜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해주면 그것은 얼마나 더 큰 기쁨입니까?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도 감사한데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나를 사랑해줘 그리고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해 이러면 이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 척한다, 또 인정해 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은 왜 그 모양이시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죠. 자신이 설명할 기회를 좀 드려야죠. 그리고 들어봐야죠. 그러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외면당하시는 것을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 권세 있는 위엄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프다 이러신다는 거죠. 정말 따라서 하나님의 선악의 열매의 금지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기쁜 뜻은 저기에 있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뜻으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셨고 다른 모든 것은 먹으라고 자유를 허용하셨지. 이것을 자율적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름으로써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고 그 피조물답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가장 분명한 길은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강제로 듣고 지키는 것은 그것은 의미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듣고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분명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당했던 그 큰 유혹,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피조물의 모습인데 피조물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거죠. 영 안 어울리는 거죠. 그죠? 영 안 어울리는 그런 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셨듯이 워낙 익숙한 구절이니까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어요. 죽으리라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다 이렇게 또 덧붙이고 굉장히 이렇게 속에 보면 좀 짜증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도 느껴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의 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할 과정이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딱 지어진 그 상태가 완벽한 상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만물에 대해서 더 깊은 지식이 쌓여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지으심을 받은 것이지 딱 지으심을 받은 그 상태가 완벽하고 모든 것이 최고조로 이른 그러한 풍성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의 열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의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거죠. 인간으로서 가장 크게 장성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만개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자리에서 피조물답게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키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무한한 영광의 길이다. 이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피조물의 위치에 잘 거하도록 유지하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거기서 능력과 능동성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2장 17절에서 보셨듯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죽으리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잠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음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건 몇 번 안 되고 잠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나와 분명하게 단절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생수의 통로가 끊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자원, 진짜 자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작 내 안에 남아있는 아주 알량한 자원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결과로 단절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알량한 나뭇잎 치마 만들어서 입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나와 단절된다. 생명수가 끊긴다. 자, 그러면 너는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어. 그럼 물론 그 후에 죽게 되죠. 그러나 이미 죽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수가 끊기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일어나죠? 내 알량한 나의 자원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거를 길러가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급함을 느끼게 되고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입버릇처럼 나오게 되고 가슴이 떨리고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일부러 그러는지 싶을 정도로 비관되게 보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짜증이 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있으라 거기에 하나님 노릇을 좀 해라 그래도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노릇을 잘 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 인생의 하나님의 자리는 마치 나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게 그게 바로 그 죽음을 맛본 죄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고귀한 줄도 모르고 아니 그 고귀한 생명이 있는 줄도 모르죠. 워낙 단절된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자원을 받으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영적인 축복, 내면의 축복, 내 성품의 변화, 그리고 내 관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상을 얼마나 능동적이고 얼마나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삶의 활력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치명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야말로 곰핍하고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기 고집만 세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으로부터 완전히 반대로 가버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의 피조물의 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제 좀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가 역할을 맡았는데 자기의 역할을 뭐 감당한다고 애를 쓰면서도 늘 저 감독은 왜 저 배우는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두고, 감독은 이런 것도 미리 준비를 하느라 지시도 안 해놓고, 감독이 하는 일에 늘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면 그 배우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될 수 있다면 정말 비범한 인간이죠. 오케스트라에 뭐 한 뭐 악기 주자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트럼펫 주자가 있었다고 해보세요. 그 트럼펫 주자가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잘 사람들과 이렇게 다른 연주와 맞춰가지고 하나가 되게 하고 조화가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지휘자는 왜 저렇게 하고, 지휘자는 왜 이런 부분들은 말도 안 하고 건드리지도 않고, 지휘자는 왜 이런 것도 오버하고 이렇게 할까? 늘상 거기에 신경이 쓰여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의 길을 자기가 망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에 집중하지 않음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크게 확대해 보면, 물론 잘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모든 리더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자신이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조물로서의 그 본분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부어주시는 엄청난 평강과 위로의 축복, 그리고 삶의 활력의 축복, 그리고 조화를 보고 누리는 그 아름다움을 정말 감동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른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을 놓쳐버리고 계속 딴 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학생들도 말하자면 그렇죠. 교수는 왜 저래? 와, 선생님은 왜 저 모양이야? 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뭐 또 선생님들은 자기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건 뭐 생각도 안 하면서 학생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쉽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행동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의 자리라는 것이, 거기에 자기가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절대적인 일인지를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절박한 그런 그 초점이 모아지지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행동하는 그러한 우리의 양식이 잘 가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늘상 하다가 말고 또 이제 생각나면 하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되니까 또 그만두게 되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문제와 갈등이,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은 너무나 쉽게 보이고 너무나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옳은 건 아니지만,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내가 아주 똑똑하고 굉장히 내가 우월한 그런 존재처럼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 자리에서 자기 성숙의 길을 너끈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역할에서 자기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사람이 많은 역할을 감당하죠.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목사로서, 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또는 뭐 가장으로서, 또 부모님에게는 아들로서, 또 사회에 나가서는 또 사회인으로서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조물된 나의 모습대로 답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힘든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행동하기가 이제 몇 번 들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용서하시고 제가 옛날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40대 전후해 가지고 중년의 위기를 겪게 되잖아요. 저도 이제 중년의 위기 속에 이제 들어갔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40살 되던 해였는데, 목사가 되기 이제 몇 년 전 일입니다. 갑자기 삶이 많이 허탈하고요. 그다음에 보람이 없습니다. 아, 지난 20년 동안 내가 해온 어떤 전공 분야에서 뭐 나름대로 뭐 페이퍼도 쓰고 뭐도 일도 좀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지푸라기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 좀 짜증과 그리고 화가 아주 깊이 배어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울해지죠. 그 우울하면 대번 식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럼 식구들은 우리 남편이 왜 저러나, 우리 아빠가 왜 저러나,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런 거죠. 아유, 속도 모르면서 정말 좀.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선임 목사님이신 손희영 목사님이, 제가 그때 1년 이제 한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였는데, 마침 또 한국을 방문하시는 기회가 되어서 이제 이렇게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만났으니까 저의 이제 이런 내면적인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제 얘기를 들으시고 또 한동안 침묵하시다가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기를 싫어하니까. 딱 그 한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기를 싫어하니까. 저는 저의 그때 현실적인 상황과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전혀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아, 그런데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말 스승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들어야죠. 그리고 며칠을 곱씹었습니다. 며칠을 곱씹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아, 목사님의 저 말씀이 나의 현실적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조명하는 빛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제가 제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흉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연륜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의 하나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난 내 인생의 내가 내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기도할 때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지. 저는 그리고 제 의식 속에도 제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라는 생각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스스로 하고 있었으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어도 만족하지도 않고 행복해지지도 않고, 그리고 좀 더 뭐 일을 좀 하면 할수록 아 이거 좀 더 허탈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또 허무하고요. 보람이 없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구나. 아, 이 사실을 딱 번개같이 깨닫고서는 정말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 할제 모습을 다시 새겨보면서 나의 하나님으로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깊이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손민석 집사는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믿고 인정받을 만한 그 교회 성도였습니다. 믿으실런지 안 믿으실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은혜가 저에게 확 임하자. 그냥 고달픔과 고달프다 생각, 그러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나중에 모르겠더라고요. 고달프고 허탈하고 갈등이 있는 그 2001년도 그 해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안착하고 하나님과 진짜 사귐의 그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그야말로 축복의 해로 바뀌어버리던 그런 경험을 제가 선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전에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정말 이런 상태가 끝도 없이 갈 것 같아서 두려웠었어요. 야, 인생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정말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가지? 이거 하나님 믿고서도 이거 헛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서웠죠. 인생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환되니까 제 인생이 너무나 신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의 보기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 어떠한 성취를 하든 그런 것이 1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삶의 활력이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활력이라는 것은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그 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그런 삶으로 들어갈 때 얻어지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그리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이제 중년의 위기는 더 심각하게 마련인데요. 그거보다 사실 더 무서운 때는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돼갈 때입니다. 잘 안 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내적 위기감이 있고 그 원인은 알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시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본능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데 근데 이런 내적인 위기가 전혀 없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 나 정도면 그래도 성숙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 문제 없고 순탄하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조차 까마득하게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영역에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은 아니겠죠. 또 어떻게 보면요. 나의 어떤 영역에서 특별히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가 의식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의식이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자율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강제적인 회개라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뭐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회개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의식이 있어야죠.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고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이런 꼭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또 나와 통하는 사람이면은 나와 내가 정말 진실을 나눌 수 있는 친구, 그가 바로 영적인 멘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랑은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멘토는. 그래서 멘토를 찾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나의 진심을 톡 털어놓고 이렇게 나의 속 이야기를 다 이렇게 어떤 위기감이라든지 어떤 또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얼마나 그것이 힘이 되고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저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다. 나 저 친구랑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멘토를 찾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다가가지를 못해서입니다. 그 원리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소외시킨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너무나 쉽게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멘토는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두 분이라도 꼭 영적인 멘토를 찾으세요.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최고의, 최상의 피조물로 지음을 받고도 정말 저 멀리 떨어져서 서 있는 그런 정말 외로운 소나무 한 그루만큼도 자기의 진가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Let God be God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부터. 그리고 나는 내 내면 생명에 필요한 모든 생명의 축복, 그것이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 있을 때에만 담길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탈하면 그 생명의 축복을 건질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방법을 찾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큰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자 하는 이 정말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지 못할까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까이 두시고 그 열매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가 인간을 지켜주고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풍성케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금지 의도에 대해서 깊은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으로 피조물의 축복의 자리를 힘껏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정말 내가 정말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런 영역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겪게 되는 그런 내적인 위기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을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야 하고 또 내가 찾고 구하는 것 얻어지지 않으면 속상하고 조바심나고 화가 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련의 증상들은 내가 나의 하나님, 내 자리에 하나님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아니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들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나의 피조물의 자리를 보게 하시고 또 그 피조물의 자리가 결코 낮고 비천한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축복이 담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자율적으로 즐겨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신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